오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예, 요한복음 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절의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에게 또 필요한 그 하늘의 만나, 영의 양식,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좀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 이제 인사 중에 요한이서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 왜 맞게 조금만 축약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는 은혜냐면 진리 안에 있는 은혜. 진리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진리 안에서 은혜가. 그러면은 은혜는 뭐고 도대체 진리는 무엇인가? 사실 이 은혜와 진리, 이 대단히 이제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고 또참 좋은 표현이 되어서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표현으로 교회의 이름을 지은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고 또 이러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또 설교자도 이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참 깊이 이렇게 보다 깊은 것들을 이렇게 이해해서 참 설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떤 큰 깊이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전에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또좀 느끼는 바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뭐고 도대체 진리는 뭔가? 그이 둘이 과연 공존하기가 쉬운 것인가? 아니면은 공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거를 은혜와 진리를 지금 한 곳에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은혜와 진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구약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속성,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89편 14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의 왕좌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가리이다. 여기 지금 이 긍휼이라는 것이 지금 은혜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나아간다. 이것을 또 하나로 지금 여기도 묶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는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셨던 바로 그분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리란 무엇입니까? 뭐 사실 진리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뭐 몇 날 며칠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간략히 말하자면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참인 거예요. 참, 거짓이 아니라 참인 것, 또 그른 것이 아니라 옳은 것, 그렇죠? 옳은 것, 또 진실한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정확한 것. 정확하지 못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또 맞는 것,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것, 이게 진리예요. 또 확실한 것,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 이게 진리예요. 분명한 것, 이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truth, 진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이 단어 자체의 개념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유사한 개념들이 뭐냐 했을 때 공평, 공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평과 공의, 이런 것은 justice라고 하는 것은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는 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거예요. 또 진리와 유사한 개념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 이게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게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심판은 뭡니까? 아까 법이, 율법이 옳고 그름의 잣대라 그랬잖아요. 그 옳고 그름의 잣대에 의해서 판가름하고, 심판이라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의 잣대에 의해서 일단 판단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심판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진리의 어떤 연관된 개념이에요. 진리의 특징은 뭐냐? 진리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나누고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진리의 특징입니다. 또 동정을 보임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 이게 진리예요. 진리에는 동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불쌍하다고 해서 더 그 사람을 봐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진리에는 그래서 이제 엄격한 그 절대적인 엄격함이 이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도 보니까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분은 진실하고 할 때 이 진실하고가 A God of Truth,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관계된 단어를 쭉 나열한 거예요. 이 한 구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다. 공의롭다. 불법이 없다. 의롭다. 올바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진리의 이 지금 일맥상통하는 이 어떤 유사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 Grace,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뭐 이제 어머님 은혜, 스승의 은혜 이럴 때도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은혜는 단어의 의미가 호의, 좋은 마음 있잖아요. 호의, 기꺼이 누군가를 이렇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호의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매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와 연관된 그 개념에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받아들여짐 이런 개념이 있고 또 만족스러움 이런 개념이 있고 또 선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조금 의외로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호의를 베푼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의를 베푼다. 또 매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전혀 매력이 없어요. 근데 매력 있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에 물든 죄인이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매력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예요. 또 받아주고 용납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아주고 용납한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만족스럽게 여기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만족스럽게 여기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빚졌어요. 1억 원을 빚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만 갚았어도 또는 1000만 원만 갚았어도 심지어 아무것도 갚지 못했어도 그냥 만족스럽게 여기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아까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값없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준다.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값없이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가 한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준다는 거잖아요. 값없이 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은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유사한 그 개념들로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은 뭡니까? 이거는 동정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지금 긍휼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뭐 사랑도 정의하려면 얼마나 폭이 넓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단순히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특징은 뭡니까? 이 은혜의 특징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값을 액면 그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뽑기 때문에 나는 1억 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정당한 권리가. 그런데 그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키의 규정이 예를 들어서 180cm다. 180cm 이하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건 법이고 그렇죠? 공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어떤 이 국가에 대한 정말 이 불타오르는 충성심을 보고 그 이 선발하는 선발관이 이 사람이 180cm가 조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것. 자격이 안 되죠. 자격 조건의 미달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주는 것.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이것보다 전에 말씀드린 진리의 속성 때문에 뭐가 온 것이냐면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 영원한 불못 이게 생긴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이것의 결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것으로 여기서 받아주시기로 이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이것은 원래 극과 극이기 때문에 서로가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유사어예요. 그래서 진리로 되는 것이면 은혜가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면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조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이시고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또한 그분의 긍휼이 완전하다. 이거는 엄청난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조화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똑 부러집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해요. 한 톨도 이렇게 어긋나는 게 없어요.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부족하냐면은 보통 보면 은혜가 부족해요. 은혜가 일은 참 잘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참 그냥 아주 명석하고 참 정확하고 너무 다 좋은데 보면은 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 이렇게 참 넓게 포용하고 다 좋고 은혜가 참 풍성한데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딱 바로 나누어야 될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또잘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참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다는 것, 그것은 사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 균형을 완전히 완벽하게 맞추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 최소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성막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막,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성막을 떠올려 보시면 동쪽으로 문이 있고 이렇게 텐트, 가장자리 텐트는 이제 지붕이 없는 텐트죠. 쭉 담벼락처럼 둘러져 있고, 동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이 있었죠. 여러분, 이 번제단은 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이건 진리입니다. 번제단은 진리예요. 이 번제단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번제단 위에 지금 뭐가 올라가져 있죠? 짐승이 올라가 있죠? 그 짐승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번제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로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또 하나 놓여져 있냐면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두멍은 씻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예수님도 그 목욕을 한 자가 몸을 다시 다 씻을 필요가 없이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번제단에서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사람의 경우에 사실 다시 이것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손만 이렇게 이제 손발만 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뜰에서도 지금 진리와 이 은혜가 같이 이렇게 서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명확한 곳은 바로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지붕이 이제 덮여 있고 3분의 2 지점이 성소로 불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3분의 1 지점이 지성소로 불렸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비가 들어 있고 법궤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긍휼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은 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이건 진리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는 그거는 은혜일까요? 진리일까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렇죠? 긍휼은 은혜의 또 다른 유사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자리에 높낮이만 달리해서 지금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눈높이로 수평적으로 볼 때에는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따로 있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은혜와 진리가 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만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공존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지금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은혜와 진리가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충만했다는 이 표현은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 관련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긍휼도 충만하시고,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에 관련된 표현인데 예수님 안에 그것이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같이 연관시켜서 볼 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진리는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너 거룩해야 된다. 너 이 정도 수준에는 도달해야 된다. 정확하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 거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거룩하다. 더 이상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이 거룩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거룩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자격을 요구하지만, 그렇죠? 아까도 180cm가 돼야 돼. 자격을 요구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 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인데 반면에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1.1획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 의롭게 되는 그 자격을 일거에 획득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한순간에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일을 해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은혜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5절 표현이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진리를 요구하시지도 않고 진리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또 일방적으로 은혜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 2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두 극단을 조화시키는 것, 온전히 조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것을 실제로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이루면서 살라는 명령을 누가 받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진리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 두 가지가 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소위 킹제임스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에게서 많이 발견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균형을 맞추며 살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케이. 잠깐 기도하십시다.